미국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에 예배를 3번 드려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집에 갔다가 저녁 7시쯤에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날도 이제 저녁 7시쯤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이나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저녁 때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간증. 우리말로 간증이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영어로는 테스티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증. 그래서 간증을 제가 왜 도대체 간증이라고 하는가 해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 간자가 무슨 간자인가. 증자는 증언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간자는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을 가서 보니까 방패 간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방패로 막으면서 뭘 증언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핍박이 많으니까 아마 방패로다 이렇게 뭘 막아가면서 하여튼 증언한다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증언한다 그런 뜻입니다. 증언. 그러니까 증언하는 수 있는 사람은 증인만이 증언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커다란 현수막 붙여놨어요. 몇년몇월 며칠에 쏘나타 무슨 차하고 무슨 무슨 차가 부딪혔는데 이걸 보신 분은 어디로 연락을 주시면 후이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증언해달라는 거예요. 증언. 맞죠? 그럼 증언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격한 일이 있어야 증언이 가능한 거예요. 무언가를 봤어야 증언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간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여튼 무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게 있어야, 아는 게 있어야, 체험한 게 있어야, 그래야 그걸 가지고 그거를 증언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 목격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되면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면 오히려 증언하러 갔다가 오히려 자기가 덤탱이를 쓰고, 그리고서 더 많은 그런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나님 워낙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거룩함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런 얘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여겨라. 그 이야기는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살다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겪고 아픈 일도 겪고 재정의 어려움도 겪고 자식이 속썩이는 그와 같은 일도 다 겪는단 말이죠.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히 구분하게 되면 옆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 이게 예수 믿는 도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그 하나님 거룩한 분을 쫓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너희 속에 무슨 소망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소망의 이유를 이야기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뭐라고 썼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가는데 십일조 드리고 뭐 주일 성수한다고 그러고 뭘 하는데 소망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노릇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내 안에 소망의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의 이유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물으면은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예비했다가 온유함과 두려운 심정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쁘게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의지하며 삽니다. 라고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해 두었다가 누가 물으면 그러면 그 이유를 대답해 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델 간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가서 우리가 간증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성도님들이 간증들을 잘 해주시고 또 그 가기 전에 또 우리 홍승대 집사님하고 또 우리 조용자 자매님이 또 가기 전에 지지난 주에인가 또 간증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계기가 될 때 성도들 앞에서 일단 간증을 하실 그와 같은 이제 그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 난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것도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할 때는 최소한 이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증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 샘플이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간증을 할 때 가능한 한 이와 같은 그 패턴을 따라서 간증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기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간증 부탁을 하거나 또 간증을 부탁을 받은 그런 경우에 요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간증할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모델 간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 그 하나님께 또 사람에 대해서 간증을 해야 되는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이제 17절에 이제 모델 간증이 나오는데 그 모델 간증이 나오기 전까지 간단한 그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가 세웠던 자기의 아들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보낸 그와 같은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의 말씀을 이제 드린 다음에 3절 4절에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4절부터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이고 십계명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주어진 목적이 뭐냐 하면 10절 맨 끝에 가서 보니까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 건전한 교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게 되면 그 안에 건전한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전한 가르침 안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구원받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불쌍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헛된 그런 가르침에 빠져서 일생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의 준 이단 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건전한 교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부터 17절은 그 건전한 교리를 사도 바울 나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 라고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12절에서 17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건전한 교리 안에 서서 매일같이 성령 안에서 걷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과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능력과 은혜와 어떠한 긍휼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소망을 품고 살고 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증언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증언의 내용이 12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증언의 내용,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간증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여튼 간증 부탁을 받았어요. 그렇게 될 때 12절에 가서 보니까 먼저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먼저 감사를 드린다. 감사가 나오고 13절, 14절, 15절, 16절에는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변화가 돼서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그 중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간증이 끝이 난다 그입니다. 그래서 끝에 아예 모두 붙어 있어요. 17절 맨 끝에 아멘도 붙어 있잖아요. 아멘. 예. 진실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꼭 이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지금 여기 다섯 절에 지금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섯 절에 이렇게 짤막하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말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게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비슷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맨 끝에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야 된다. 자, 그거 있은 다음에 그 중간에 가서 보면 뭐가 있어요? 13절, 14절, 15절, 16절 그 네 절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함축이 돼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증을 하실 때는 첫 번째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게 간증을 하실 때 반드시 표출이 돼야 돼요. 13절 처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지금 거기 나오죠. 예,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그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나옵니다. 신성을 모독했다. 그 얘기는 뭐 하나님께 그 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걸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은 철저한 이와 같은 바리새인으로 자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와 같은 훌륭한 종교인으로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 그러고 그분이 예수 곧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이 머리 뚜껑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알겠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목수의 아들이 아무것도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바리새인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저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신성모독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은 창조가 된 그런 신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고 그런 많은 신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신들 중에 우두머리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에 적대 행위를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갖고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짜고 거짓말쟁이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사람 완전히 신세 망치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핍박을 했다 그랬어요. 핍박을 했는데 말로만 핍박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잡아갖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에 사람이 사무치게 되면 그 열정이 넘치게 되면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슬람 자살 폭탄 테러하는 거 보시죠?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폭탄을 여기 몸에다가 두르고 가서 30명, 50명, 1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 왜 그래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종교적인 열심에 이렇게 사람이 열을 내다 보면 그러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자기 하나 죽는 거 그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가서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아무리 이 열심이 있다 그래도 살기가 등등해갖고 좀 믿지 않는 사람들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종교에 가득 찬 그와 같은 생활을 했더니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얘기가 나오면 그냥 살기가 등등해갖고 거기 가서 보면 위협하는 그런 숨을 내뿜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할 때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위협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 잡아서 이게 말 그대로 잘못하면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하고 고백하냐면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요. 내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심히 고생이 된다 그랬어요. 가시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소를 몰고 가는데 쟁기질을 하는데 소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그 가시가 달려있는 막대기를 이렇게 쳐야만 소가 말을 듣거든요. 그럼 그 가시가 달려있는 걸 발로다가 맨발로다 차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다. 나를 핍박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교회를 핍박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한 거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었을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을 했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가서 돌을 던지니까 옷을 맡아갖고 지키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교회를 크게 교회를 작게도 아니에요. 크게 파괴시켰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서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해를 끼치는 자였다. 이 뜻이 뭐냐면 교만하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간증을 할 때 첫 번째 나와야 될 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어떤 사람이었다. 이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내가 이제 긍휼을 얻게 되었는데 왜 긍휼을 얻었냐? 내가 믿지 아니하는 중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다. 참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 학자가 있었어요.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지금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종교 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그러면 이렇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중에 불신 가운데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무지와 불신,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불신 중에 그랬습니다 하고 변명을 대면 하나님 용서하시는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컨텍스트를, 문맥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제 요새 화요일 날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이스라엘의 헌물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스라엘의 헌물 중에 한 가지 헌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범법 헌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법 헌물. 그래서 여러 가지 헌물 중에 하나가 범법 헌물이 있는데 범법 헌물은 어느 때 드리는 거냐면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알지 못하고 짓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고 짓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 사람을 회중 가운데서 끌어내서 끊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희생 예물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하고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범법 헌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레위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문맥이 그런 문맥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또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구약의 그와 같은 헌물의 개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하고 있으니까 희생 예물을 통해서 범법 헌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기도드리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니까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분을 죽였거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지난주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베일이 쳐져 있어요. 베일. 이와 같은 이런 베일이 쳐져 있으면 밖에 안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가 거쳐지기 전까지는, 블라인드가 치워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고 아무리 훌륭한 종교인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과 같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알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범법 헌물을 통해서 나의 무지한 것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내게 빛을 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증의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근데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람 잡아 죽인 적도 없고 어디 가서 핍박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뭘 간증합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영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이 가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영이 극도로 가난해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이 죄의 이 구렁텅이에서 구출시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 밑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러한 그 시면에 이 밑에 빗바닥 깊이 들어가서 나오는 그와 같은 절규가 내 가운데 내 삶 속에 한 번이라도 어때 있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표출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간증의 요소는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두 번째 나와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 내용이 이제 거기에 표출이 또 돼야 돼요. 13절 후반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긍휼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표시가 돼야 된다 그래요. 간증 속에는 내가 긍휼을 얻었다. 내가 은혜를 얻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히 신약성경에 구약성경에는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긍휼은 왜 자꾸 나오냐 하면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이 받지 않게 해주신 게 그 사랑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법을 어길 때마다 형벌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 형벌을 하나님이 치워주시니까 내게 긍휼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은혜가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많이 나와요. 긍휼,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신다고 하는 말이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 은혜가 많이 나와요. 은혜.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걸 없애주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마땅히 뭘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그 사랑, 그걸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긍휼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성경 속에서는 넘치게 나옵니다. 넘쳐나게 나와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냐면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입은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원수관계를 극복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표출이 돼요. 그게 병났다 그러고 부자가 됐다 이걸로 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맺었던 게 그게 없어진 게 갑자기 부자가 됐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그래서 원수관계가 풀어졌다 그런 고백은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내가 과거의 나를 벗어버리고 지금의 내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가운데 표출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7절 8절 계속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는데 그 은혜와 더불어 꼭 이렇게 짝을 지으면서 나오는 단어가 긍휼이라 그 얘기야. 긍휼, 은혜, 은혜, 긍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우리 가운데서 표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하나님 세상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세상 사랑하신다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가 희생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부어지는 일이 생겨.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도 동시에 제거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가서 보면 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무지와 그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뭘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다음에 14절 가서 보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1차적으로 누구에게? 바울에게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게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뭐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냐면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기 13절에 가서 보니까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독종이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보통 은혜 갖고는 이 회복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존재였다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겨우 지금 내가 지금의 내가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그 상태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죄인 우두머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면 돼요. 나같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됐고 복음을 선포자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나보다는 낫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옛날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잘못돼갖고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교회에 해악을 저질렀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가능성이 있었으면 여러분에게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얘기해요. 참 겸손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과거 부끄러운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옛날에 죽을 놈이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죽일 놈이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의 엄청난 것 같은 은혜를 받고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은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되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되고도 남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뭐 사도 바울이 무슨 간음죄를 짓고 무슨 뭐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단지 어느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돼 있다는 그 죄악의 그 상태에 있어서 내가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100%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 군데 외에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사도 바울도 죄인이었다 자꾸 그 고백하는 거를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자꾸 부각을 시키거든요. 이건 우리가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앞뒤 문맥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죄인들 중에 옛날에 그 못되게 건들고 그 중에 내가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였다. 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신들도 구원해 주고도 남는다. 지금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여기에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앞뒤 문맥상.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또 빌미로 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 맨날 이런 죄를 짓지 이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걸 가지고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의인이에요. 좀 믿기지 않죠? 예. 찡하지 않죠? 이런, 찡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찡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찡하는 그런 기분이 없어도 괜찮아요. 의인입니다. 예. 의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문맥이, 예, 죄인으로 살면서 비참하게 살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자기의 그 겸손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과거에 내가 이렇게 못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게 넘쳐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지금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의 나를 벗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표출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그래서 과거에 형편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표출이 또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뭐 불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형편,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20년 전에 왕년에 뭐 이렇다는 거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왕년에 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 위해서 하고 있다 하는 그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핍박한 그와 같은 사람인데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자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을 살리는 목사와 선교사가 돼서 온 세상을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변화가 너무나 크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됐다가는 그런 사실이 너무나 변화가 크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갖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예, 바울이 나타나니까 쉬쉬하고 그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가서 소개를 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고 하고 내가 보증을 쓴다고 그러고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거든요. 이 정도로 변화가 컸던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줬냐면 그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역.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마다 다 무슨 뭐 찬송 사역, 무슨 사역, 사역이 많아요. 사역. 뭐 사역자가 된다 그러고, 사역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사역은 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역 이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역자가 됐다, 그 얘기는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이 되는 이 일을 누구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선교사만, 복음 선포자만 사역을 맡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다 사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모두 사역인지 아세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올바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도 거기서 섬기고, 섬겨야 돼. 거기서도 섬기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에서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왜 나를 능하게 하셨냐, 그분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로 봐줬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 그대로 우리 땡땡이 치고 학교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뭐 훌륭한 사람 이런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거 심은 대로 걷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신실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사업에 실패한 사람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 세상 일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냐.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에 아,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목사를 하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일 성공하려면 어떻게 성공합니까? 충성을 다해야죠. 맞아요? 신실해야죠. 우리 가운데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런 일들을 신실히 행하고 충성스럽게 행하고 내 것처럼 행하고 열심을 당해 행하고 부지런히 행할 때 그런 사람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도 그런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일들을 맡겨주신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사역을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내게 맡겨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특별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고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이 세상 일들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면 하나님의 일들도 맡긴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6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으심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핍박하고 예수님 보실 때 그냥 금방 한 방이라도 쳐서 이거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왜 오래 참았냐? 그 다음에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은 더 소망이 크다고 얘기해. 이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증에서 이런 것들이 표출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첫 번째 뭐라고 과거의 내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가운데 간증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거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다가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간증하면서 잘못하기 쉬운 요소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순서가 한 20개 돼요. 뭐 힙합 댄스도 있고 프레이즈 댄스도 있고 하여튼 뭐 댄스장이 되죠. 교회가 락 음악하고 랩 음악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는 것마다 다 간증이에요. 연예인 데려다가 간증. 간증이 많다 하는 얘기는 그 교회 목사가 말씀 전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해. 다른 거 없어요. 이 강단에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 울리고 웃기고 쇼하고 하는 그와 같은 간증 프로그램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누구 초대해요? 배우, 가수, 그 다음에 연예인 나와서 뭐예요? 대부분 다 자기 자랑하고 노래하고 쇼하고 댄스하고 네 이런 일들 하고 냄비 나눠주고 구두 티켓 나눠주고 그렇죠? 뭐 추첨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예, 한국식 간증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해서 안 됩니다. 여 우리 교회에 어떤 성악을 하는 멋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 왔다 그래서 우리가 성악 찬송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가서 전화 아니면 누가 찾아가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구원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을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와서 이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거나 노래하거나 이거 뭐 바이올린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뭐 얘기가 많아요. 뭐 병 고친 거 고쳐줬다 하는 거, 병 들린 거, 마귀 들린 거 고쳐줬다고 그 얘기 하거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간증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뭐만 얘기해요? 내가 영적으로 길을 잃고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서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이 나타남과 동시에 내가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삼박자가 나타나야지. 이 순복음교회 삼박자가 나타나면 안 돼요. 이게 간증의 삼박자가 제대로 나타나야 그래야 구원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런 간증이 돼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어느 자매님이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저를 좀 살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그게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계신 걸 좀 보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 죽여주십시오.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게 그 간절하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그게 간증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니면 죽여주세요. 이거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연예인, 뭐 가수 와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병 들렸다 그래요. 그거 한 적 없어. 맨날 병 들린 거 고친 거. 병 들린 거 고쳐봐야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구원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감동을 꼭 주어야 되냐 해서 이것도 간증하라 그러면 뭔가 어떻게 감동을 일으켜야 될까. 간증을 꼭 감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감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에게. 무슨 사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는 사실이 증언이 돼야 돼. 사실만 증언이 되면, 그 안에 감정이 있든지 없든지, 울든지 짜든지, 그거 상관이 없어요. 눈물, 콧물을 흘려도 되고, 안 흘려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이 우리 가운데서 증언이 돼야 된다 이거. 여러분 가서 보세요. 눈물바다가 되거든요. 막 호 눈에서 막 흐르고 그래요. 흐르고 나면 뭐 하루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다 그런 거 경험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그 사실. 네, 그래서 변화가 돼서 지금은 내가 어떤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증언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간증이에요. 연예인들 보세요. 열심히 간증해놓고는 밤무대에 가서 술 따르고 하는 일들도 하잖아요. 맨날.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그게. 그건 간증이 아니지. 변화가 됐다는 게 드러나야 돼요. 말에 변화가 생기고 행동에 변화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관계의 변화가 생기고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야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옛날 만난 사람 똑같이 만나고 옛날 그 자리가 맨날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살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모이는 게 더 좋고 교회 오는 게 더 좋고 하나님 말씀 있는 게 더 좋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또 좋은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 이게 간증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오늘 12절부터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그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사도바울처럼 낮아져서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일을 이렇게 표출을 시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